제12장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요한 점을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접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옷 입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순전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성분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안에 있던 바로 그 생명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해방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 위를 걸어 다닐 때에는 그분의 생명을 아직 우리 안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생명은 그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은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육신의 껍질은 부서졌고 그분의 생명은 해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했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가 땅 속에 떨어져 죽을 때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령 안으로 해방되기 위해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이제 자유롭게 모든 믿는 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구속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는 부가적인 과정이요, 후자는 당초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 생명을 영접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담대히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람에게 주심.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항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상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인보다 더 높은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즉 영생을 주는 것은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생명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단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된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합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의 생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은 것을 회복할 뿐 아니라 아담이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이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 즉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짧은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 안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영원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생명을 영원 속에 넣는다면 즉시 오그라들 것입니다. 그 생명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물고기를 공중에 놓거나 새를 물속에 넣을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 영원 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이라야 영원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일개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땅 위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영원 안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지금 성령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더 좋은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이 생명주는 영이 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습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상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교리나 일이나 도덕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므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에게 고치고 노력하고 자신을 억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처음으로 복권성의 남부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약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 집회를 마치고 그 도시에 있는 목사들은 모두 걱정하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선생, 우리는 당신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하며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권면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특별 집회가 끝난 후에는 그들은 전보다 훨씬 더 일하기 싫어할 겁니다. 당신이야 여기에 방문 온 사람이니까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겨우 특별 집회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16일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안의 역사는 사람의 밖의 수고를 훨씬 능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때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집회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여러 목사들이 나에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들의 안에 역사를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낫군요. 다만 영접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1장 12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얻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단순하며 단순할수록 더 좋습니다. 스펄전은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언젠가 그는 자기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펄전 씨는 호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학생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면 이 시계를 가져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좋은 시계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만일 내가 그 시계를 잡으려고 할 때 스펄전 씨가 그것을 뒤로 잡아채면 무슨 창피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스펄전 씨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나? 잠시 후 어떤 어린 소녀가 스펄전 씨에게 다가와서 나는 이 시계를 원해요 라고 했습니다. 즉시 그는 그 시계를 소녀의 작은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을 잘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학생들은 그들의 주저함을 후회했습니다. 스펄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주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계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받기를 주저합니까? 단순히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은 호흡과 같음. 또 주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 메이어가 있습니다. 한때 그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메이어 씨는 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얻을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믿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메이어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공기를 들이쉬는 것과 같이 나는 믿음으로 당신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산을 내려온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들여 마신 그날 이후 내 생명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를 당신 속으로 들여 마시는 것과 같이 간단합니다.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언젠가 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내 생명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올 때에는 속에 뜨거운 감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내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내 안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때 뜨거운 느낌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속 차갑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믿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느낌에 의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느낌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영광은 믿음을 뒤따름. 나는 연대에서 1년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생명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영광스럽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까? 나는 그 형제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좁은 담 위를 걸어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된다는 사실을 대표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룬 사실을 따릅니다. 마지막 사람은 우리가 갖는 영광의 느낌을 대표합니다. 이 느낌은 사람이 믿은 후에 옵니다. 느낌은 그 순서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 세 사람이 담 위를 걸어갈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직 앞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룬 역사를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항상 첫째 사람을 따릅니다. 믿음 후에 영광의 느낌이 옵니다. 셋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둘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둘째 사람이 셋째 사람을 보려고 몸을 돌린다면 그는 즉시 담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은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둘째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 셋째 사람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광의 모든 느낌도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감각을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사실만을 따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당신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아무리 찬란하고 빛나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생명이 된 후에는 모든 면에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나 도덕적인 교육으로나 행위를 고치거나 절제를 강요해서는 결코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나는 악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후에 놀랍게 변한 것을 단번에 30-40명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절제나 고행이 아닌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놀랍고 강한 생명으로 인해 변화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수천 수만 명이 넘습니다.